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강해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이 서신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주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글 속에서 신학적 진리를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흔히 신학자 요한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 그것이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록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이 진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양치기가 양떼를 인도할 때 양치는 개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치기 개는 양떼 주위를 계속 돌며 양들을 한 방향으로 가도록 돕고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없도록 살핍니다. 요한이 이 서신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고 또 다시 강조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서신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요한은 이 모든 교훈을 하나로 묶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믿음과 사랑, 순종이 함께 제시되며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형제의 사랑에 의무가 있는 이유, 1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신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의 첫 구절,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의 근거를 하나님과의 공통된 관계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이 말하자고 하는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참된 고백이며 그분이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약한 영들도 그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을 보면 이 약한 영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돼지떼로 보내실 때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종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음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고 그들은 그 권세 앞에 복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경우에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던 악한 영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아멘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웠기 때문에 고통을 주지 말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들과 다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겉으로 또는 입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겉으로 순종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어 칭호인 메시아와 헬라어 칭호인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약속의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메시아에 나타났을 때와 죽으실 때를 예언하고 있으며 미가 5장 2절에서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7장 9장 53장, 61장에서는 메시아께서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사역,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위대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우리가 필히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믿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지르셨고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온전히 받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이 교회의 왕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기호나 생각에 따라 스스로의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노력과 힘을 더 쉽게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려고 애쓴 것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조차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큼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가 되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공로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우리의 죄에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의 순종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어떤 공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다시 강조하면서 요한 1서 5장 1절의 첫 구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며 3장 1절에서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나는 것 같이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탄생, 곧 영적인 출생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물로 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영적인 새 생명의 원인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새 생명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관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새 생명을 우리는 종종 영적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영적 거듭남이 믿음보다 먼저 일어나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적 거듭남이 믿음보다 먼저 일어나며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보다도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적 거듭남이 정확히 우리 안에서 언제 일어난지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 영향,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남과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졌는지, 아니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입양을 생각할 때 그것을 떠올려보면 어떤 아이를 가정으로 입양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입양 부모가 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양될 아이가 결정권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아이가 자기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 또 있지만 가끔 아이에게 자기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이 입양을 받아들일 것인지 믿음으로 응답할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며 우리 스스로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많은 복과 책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죄사함과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 성령의 인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만큼 그 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같은 많은 책임들이 떠오르지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되는 한 가지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를 프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자녀들을 경멸하거나 미안한다면 과연 우리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어에는 아이우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도 이 법칙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물론 때때로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 인간 사회의 자연 법칙을 영적인 영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우리는 영적 가정, 즉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그 가정에 맏아들이시고 다른 믿는 이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자연 법칙에 따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며 요한일서 4장 20절이 가르치듯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될 수 없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면 서로 믿는 자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된 영적 삶에서 필연적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모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미라. 아멘. 만약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사랑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났는지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실한 형제 사랑의 증거. 이제 본문의 다음 두 구절을 다루면서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시험, 곧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감정을 속일 수 없고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은 공허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실질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쓴 내용과는 반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기대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사람 속에서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순한 논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고 속에서 이 두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고 또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펴본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대신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원한 사랑이어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그 사랑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은 감정과 육체적인 끌림에 더 많이 근거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또한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또한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사랑만이 유일하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참된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서로를 향해 우호적이고 공손하게 대할 수 있으며 함께 대화하고 교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들은 모두 피상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영적인 사랑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참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죄를 피하도록 도우며 형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러 돕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둔 사랑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상적인 사랑의 노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것을 결코 꾸미거나 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참됩니다. 요한은 형제 사랑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시험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논리적 결과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도덕적인 현실이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다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를 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며 보이지 않는 사랑이 드러나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편 기자가 시편 40편 8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기뻐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고 괴롭힘을 주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에만 속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단지 계명만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그걸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계명들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의 마지막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능하게 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에 근처에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추가하였던 613개의 이른바 울타리 법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법들을 울타리 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계명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길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스스로 인식하고 피하게 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울타리 법들은 너무나 많았고 실제로 너무나 무겁고 짐스러웠다는 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유대인에게 왜 유대교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한 유대인에게 왜 유대교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유대교의 무겁고 괴로운 율법들로 누군가를 묶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율법들은 실제로 유대교 신자로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들과 함께 자라난 유대인조차도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나누었던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교리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참된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자녀가 지녀야 될 성품이며 그 성품들은 각각 따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에게서 비롯되어지며 그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이 가족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지게 하며 그것은 곧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둘 때에만 참된 것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에 대한 기쁨의 순종을 통해 증거됩니다. 요한의 이러한 논증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규칙들을 부여받은 한 아이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순종이 초래할 결과로 인해 아버지께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들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러한 순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은 그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규칙에 마음으로는 원치 않으면서도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 사실은 그 아이에게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며 결국에는 모든 규칙들이 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이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규칙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단지 그 규칙 안에만 규칙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 뒤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과 의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규칙에 대한 순종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기쁨의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괴롭고 무거운 것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신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것들에 기쁘게 순종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시편 119편 97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계명들을 받는 거듭난 마음이 그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계명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했던 핵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답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